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훔하호한다 KBS 오디오 와!
특집 굿바이 포로스터 달의 궁전 포로스터 지음 성우 이규창 읽음 나는 세상에 침을 뱉고 싶었다. 할 수 있는 가장 무모한 짓을 하고 싶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책을 읽은 젊은이의 모든 열정과 이상으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내 행동은 여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려는 투쟁적인 거부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것은 심미적인 목적으로까지 고양된 허무주의였다. 나는 내 삶을 예술작품으로 만들 셈이었다. 절묘한 패러독스로 나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내가 들이시는 모든 숨결로 나 자신의 운명을 음미하는 법을 배울 셈이었다. 여러 가지 조짐들이 완전한 몰락을 암시했고 내가 또 다른 읽을거리를 찾아 더듬거리는 동안 그 어두운 이미지가 단순하게 그지없는 계획으로 나를 유혹하면서 차츰차츰 나를 꿰었다. 나는 피할 수 없는 것을 비켜가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서둘러 그것과 마주칠 생각도 없었다. 삶이 당분간 늘 그래왔던 대로 지속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았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버틸 셈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은 오늘 일어나건 아니면 내일 일어나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었다. 완전한 소멸. 짐승은 도살되었고 창자는 꺼내어졌다. 달이 태양을 가릴 것이고 내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나는 완전히 몰락하여 내 이름값에 비해 동전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살과 뼈에 지스러기가 될 것이었다. 내가 빅터 삼촌의 책들을 읽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장례식을 치른 2주일 뒤, 나는 되는 대로 책상자를 하나 드러내어 칼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찍고 그 안에 있는 책들을 모두 다 읽었다. 그 책들은 어떤 순서나 목적이라고는 없이 마구잡이로 한데 섞여든 것들이었다. 거기에는 소설과 희곡, 역사책과 여행기, 체스 입문서와 탐정소설, SF소설과 철학서적이 뒤섞여 있어서 한마디로 출판물의 완벽한 혼돈이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는 하나하나의 책을 끝까지 다 읽었을 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있어 하나하나의 책은 다른 모든 책들과 똑같았고 하나하나의 문장은 똑같이 옳은 숫자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하나하나의 단어는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 그것이 내가 외삼촌을 애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 하나씩 하나씩 나는 모든 상자를 열어 한 권씩 한 권씩 모든 책을 다 읽었다. 그것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설정한 과업이었고 맨 마지막까지 나는 그 일에 매달렸다. 각각의 상자는 첫 번째 것과 비슷하게 뒤범벅이어서 벽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고 고전 작품들 사이에 한번 읽고 버릴 책들이 흩어져 있고 양장본들 사이에 너덜너덜한 페이퍼백들이 끼어 있고 던과 톨스토이 같은 작가들의 예술적인 작품들이 잔뜩 채워져 있었다. 빅터 삼촌은 자기의 서재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한 적이 없었다. 그는 책을 새로 살 때마다 그 책을 전번에 샀던 책 옆에다 세워놓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장석 안으로 점점 더 많은 공간을 채우게 되었다. 책들이 상자 속으로 들어간 순서도 정확히 그런 식이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연대순 배열은 깨어지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상적인 배열 같았다. 하나하나의 상자를 열 때마다 나는 외삼촌이 살았던 삶의 또 다른 부분, 어떤 정해진 날이나 주 또는 달이라는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한때 외삼촌이 차지했던 것과 똑같은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같은 글을 읽고 같은 이야기 속에서 살고 어쩌면 그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위안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어떤 탐험가의 옛 행로를 따라 그가 전인미답의 영토로 헤치고 들어갔듯이 그의 발자취를 답습하며 태양과 더불어 서쪽으로 서쪽으로 나아가 마침내는 빛이 사라질 때까지 그 빛을 쫓아가는 것과도 같았다. 상자에는 번호가 적히지도 않았고 쪽지가 붙어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느 시기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 길이 없었다. 따라서 그 여행은 분리되고 이어지지 않은 유람여행. 말하자면 보스턴에서 레녹스로, 미니애폴리스에서 수폭포로, 커노샤에서 솔트레이크 시티로 건너뛰는 시기였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도 위를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공백이 채워지고 모든 거리가 주파될 것이었다. 그 가운데 많은 책들은 전에 읽은 것들이었고 또 어떤 책들은 빅터 삼촌이 큰 소리로 읽어준 것들이었다. 로빈슨 크루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투명인간. 그러나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전에 읽었던 책들도 새로 읽는 책들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개걸스럽게 흡수하며 한 권도 빼놓지 않고 차근차근 읽어나갔다. 다 읽은 책더미들이 방귀퉁이에 탑처럼 쌓여 올라갔고 나는 그런 탑들 가운데 하나가 무너질 것처럼 보일 때마다 읽고 난 책들을 두 개의 쇼핑백에 담아서 다음번 등굣길에 들고 나가 팔곤 했다. 캠퍼스 바로 맞은편의 큰 길에는 헌책들을 주로 거래하던 비좁고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챈들러 서점이라는 책방이 있었다. 1967년 여름부터 1969년 여름 사이에 나는 그곳을 10번 남짓 찾아갔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물려받은 책들을 없애버렸다. 그것이 내 수중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허용한 단 한 가지 행위였다. 나는 빅터 삼촌의 소유물이었던 것들을 팔아치우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외삼촌이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책들을 읽음으로써 어떻게든 그에게 진 빚을 갚았고 이제는 돈이 너무 궁해진 만큼 다음 단계를 밟아 책을 현찰로 바꾸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보였다. 문제는 제값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챈들러는 값을 몹시 박하게 매겼을 뿐더러 책을 이해하는 태도도 나와는 전혀 딴판이어서 나는 그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나에게는 책이란 글을 담는 용기라기보다는 글 그 자체였으므로 어떤 주어진 책의 가치는 물질적인 상태보다 정신적인 질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래서 귀퉁이가 접힌 호메로스의 책이 번질번질한 베르길리우스의 책보다 더 나았고 파스칼의 저서 한 권이 데카르트의 저서 세 권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나에게는 그것이 본질적인 구분이었지만 챈들러에게는 그런 구분이 통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책이 물건, 사물의 세계에 속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구두상자나 변기 청소기나 커피포트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내가 빅터 삼촌의 장서 가운데서 일부를 가져갈 때마다 그 늙은이는 경멸스럽게 책들을 만지작거리고 책 등을 훑어보고 때가 묻었나 흠집은 없나 살펴보면서 틀에 박힌 수작을 부리곤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자기가 쓰레기 더미를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챈들러가 게임을 해나가는 방식이었다.